우리는 살면서 실패라는 말을 많이 보고 어떤 때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실패하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공하는 인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볼지라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고 또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 예언한 부분을 보면 끝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지 결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죽지 않을 영혼으로 거듭날 존재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향에 인사하신 거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자, 위로 하세요. 주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To be a successful life.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 요새 그 올림픽 그 개막식 이후에 아 그냥 그 아주 그 경합이 대단합니다. 그 게임마다 대단한데 0.01초에 그런 기록으로 금메달, 은메달이 바뀌고 메달권에 들었다, 못 들었다 막 이런 일들을 보면 손에 땀을 쥐게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 밤늦게 중계방송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박태현 선수 400m 자유형인가요? 거기서 맨 처음에 1등을 안 하더라고요. 핵회색에 막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거 내가 가서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말이지. 막 그 제가 빨리 가거든요. 수영 저 굉장히 잘합니다. 왜 빨리 가냐면 저는 수영할 때 고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라이프 가드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그 힘이라도 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이번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귀하게 그 느끼고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잘하나가를 캐치프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하자라는 캐치프레이드.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공산국가에서 그런 캐치프레이드를 이렇게 좀 내세웠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참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보시면 아, 성공의 묘미는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제 얘기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느헤미야서는 여러분이 참 단골 메뉴로 말씀이 전해지고 묵상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보니까 대단한 잔치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가. 이날에 무리가 모든 백성이죠. 크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했는데 얼마나 즐거워했냐면요, 심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Delightful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워한 것은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날 텐데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으니 얼마나 완전한 기쁨이었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어느 특정 집단들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요, 부녀와 어린이 아이도, 그러니까 소외계층들까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정말 다 기뻐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기억합니다만은 그 한국의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시청 앞에 나와가지고 수많의 관중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짱짱짱짱짱 얼마나 그 가슴 뿌듯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전 세계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무슨 경기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응원들을 하더라고요. 아, 참 내가 거기 없는데도 그 소리만 들어도 즐거워지는 그런 것을 봤는데 아마 이때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400년 전에 일어난 이 즐거운 이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즐겁게 하심으로 심히 기뻐하고 어린아이, 부녀자들, 거지, 나그네, 거렁뱅이, 장관 누구 할 것 없이 너무나 즐거워해서 먼 곳에도 이 즐거운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성공을 이들이 거두었기에 이렇게 큰 기쁨을 나눴을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다름 아닌 저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부서졌습니까? 부서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짐승들이나 살기에 합당한 그런 버려진 황폐한 땅으로 되었다가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또 느헤미야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되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이 성이 완전히 복원된 이날, 바로 이것은 건물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완전히 포로로 또 죄인으로 아주 그 업신여겨지는 그런 민족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이날이 바로 저들의 독립의 날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는 날이요, 또 그간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그런 축제요, 잔치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남녀노소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런 연약해진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쩜 이렇게 놀라운 모두의 성공,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는가를 이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의 그 공이 상당히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죠. 이 기쁨의 무리 속에 섞여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 뛰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이 사람은 포로 출신이지만, 유대 포로 출신이지만, 그러나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이란, 이락 지역에 생겨진 거대한 황제국이죠. 황국인데, 이 바사 제국의 술 따르는 관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왕이나 대통령의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에만 이것은, 왜? 술에다 독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회를 벌이다가 자객을 풀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왕의 경비며 왕의 사생활이며 왕의 건강이며 모든 것을 측근에서, 측근으로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왕의 신뢰와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도 역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것이죠. 포로 출신이고 아주 천한 출신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또 얘기하죠?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해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유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동쪽에서 밀려온 민족들을 갖다가 좀 깔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그 중동에 흐르고 있는 강이죠. 그 강을 건너온 야만족, 뭐 이런 뜻이에요. 양이나 치는 아주 천민들 이런 뜻이 뭐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 강 건너온 사람들.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오랑캐 뭐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런 출신인데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사람의 그 출신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아주 이렇게 주요 관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는 황제가 탕평책을 써서 골고루 모든 민족을 다 등용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더 이렇게 천시되는 민족이었거든요. 히브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그러나 이가 이렇게 중요한 관직에 오르기까지 대단한 노력과 인내와 참 모든 것이 정말 땀과 피가 동원이 돼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왕을 잘 보자 해서 또 이 왕은요 이 왕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스더가 어머니인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시켰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원시키는데 아주 큰 일을 한 그런 황제 아닥사스다 1세의 치세 때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출세 가도를 달리면 됩니다. 왕도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잘 살아보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니라고 하는 자기 친족이 유대 고향 땅을 다녀와가지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4, 5만 명의 사람들이 가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또한 4, 5만 명의 사람이 가서 한 10만 명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잘 중건하는 줄 알았더니 근처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 방백 삼발랏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구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 바벨론이 성문을 갖다 잘 다시 복원을 시켜놨는데 성문을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금식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상의 죄지 자기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모든 민족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합니다. 얼마나 금식 기도를 했는지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수척해진 얼굴을 바로 알아볼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가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는 출세하고 자기를 후원하는 왕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 좀 창피하잖아요. 조상들 얘기하면 솔직히 창피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 졌죠. 하나님 배반해서 심판받았죠. 히브리인이라고 천시받죠. 그 자기의 민족과 조상들과 자기를 연관짓게 되면 출세에 지장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가끔 그 자기 민족이 좀 창피해서 그렇게 귀화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다른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요새 뭐 좀 뜨는 분이 있더라고요. 추성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격투사가 있어요. 격투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난 제가 이렇게 본데 한국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돼서 결국은 일본인으로 귀화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시민권을 따는 것하고 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인 것이 당당하면서도 이곳에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따는 것인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굉장한 혼란을 통해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양쪽 민족이 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고민들을 없잖아 많이 겪고 있죠. 한때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가 손해가 많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 나라 그 민족인 것처럼 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손해, 이건 전혀 자기하고 이제는 유익을 따지고 놓고 볼 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사 제국을 위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닥사시다 왕을 위해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고 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또 패배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했는지 참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닥사시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보내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는 이렇게 50일 만에 단시일 안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고 이렇게 큰 잔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말 엉뚱하다 싶을 정도의 느헤미야의 이러한 민족을 끌어안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의 회복이 다시금 독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의 이 성공, 바로 이 성공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또 어떤 지혜를 주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지만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대 민족을 다시금 재건시킬 수 있고 모두의 성공을 줄 수 있는 데는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욕심을 잠재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의 그 방백들, 주변의 여러 그런 그 지방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시기심, 어떤 미혹함, 공격, 위협, 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이겨내면서 이 일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대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가 쓴 곳에서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적, 목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실패하는 듯한 일들이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리 안 될까? 돼야 하는데, 돼야 할 바로 그 순간인데 왜 이게 안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그 방해 일들이 있고요, 실망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좀 함께 했으면 싶은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좀 나라의 모든 형편이나 경제가 좀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엎친 데 덮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사람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되어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정말 뒤로 퍼져도 앞에 코가 깨지는 듯한 그런 환경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길로 갈까? 라고 자기의 목표 지점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만큼 가려고 했던 것을 이만큼만 가자, 뭐 아니면 심지어 캔슬하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 우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헛수고를 왜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에게 주문하는 가치가 있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라도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책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는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땅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은 믿습니다. 제 생각보다 말이 빨리 가니까 호흡이 안 되네요.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여러분 힘내세요. 뭐 그런 노래 있다고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가끔은 힘 빠진 아빠들이 그렇게 그런 노래를 바꿔 부른다고 해요. 아빠 돈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들 가족들에게 퍼주다 고갈됐는데 또 이번에 가니까 우리 저 백성진 전도사 그 큰딸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돈 주세요 이거 훈련시켜놨더라고요. 절 보더니 돈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안 줄 수 없더라고요. 참 퍼주다 보면 이 가장들 혹은 어떤 사업체 리더들 뭐 또 목사는 목사로서 영적으로든 뭐 재정적으로든 이 퍼주다 보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회한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이 노리는 거거든요. 너는 실패자야, 너 잘못 가는 거야, 너 잘못 선택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다 읽지 못했지만 느헤미야가 푸른 꿈을 안고 자기의 그런 높은 지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다 망가진 그런 유대의 이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 좀 풍짝이 맞아야 모두 좀 신나게 하는데, 야 안팎으로 힘들게 하네요. 안팎으로 힘들게 삼발라 심세 느흠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맨날 놀려대고 공격하고 너희는 안 돼, 우리 협조 없이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를 만나서 내게 잘 보여, 바깥에서 맨날 성 밖에서 막 그렇게 옐링을 하네요. 놀려대네요. 그러니까 또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친척들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용기를 주면서 느헤미야 총독님 잘해봅시다, 적간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래주면 되는데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안 되려고 그러나 봐요, 저 사람들하고 잘해봅시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꼭지가 돌지경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누구 하나 좀 와서 좀 뒷받침해주고 뭐가 꼼짝꼼짝이 맞아야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당장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 앞에서 사람들이 바들바들 돼 걷다가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비가 안 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먹을 것을 잔뜩 들여놓은 그런 그 옆에 사마리아의 방백 지방장관이 와서 잘 보여봐, 나한테 잘 보여봐, 저 성전에 방 하나만 나한테 내줘. 그 성전 안에는 그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방이라는 방들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방을 자기가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성전에서 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자신들 민족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요, 연약하게 만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꿋꿋하게 자기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사업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직업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왜 이 배우자를 만나서 이 가정을 꾸리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우리의 미전을 깨달아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까짓 거 말입니다. 승질 나는 대로 하면은 산발란 말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얄밉게 말하는지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속을 벅벅 긁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염장 지른다고. 무슨 말이에요? 상처난 데다 뭐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 얼마나 아플까. 제가 잔디기계를 고치다가 이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그 손을 가지고 제가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이 앞에 잡초들이 막. 근데 이 제초제가 이 상처난 데에 막 묻으니까요, 전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시큼 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염장 지른다는 거나 보다. 제가 그때 요 조그만 상처 갖고도 제가 그 알았는데요. 그리고는 느헤미야 친척들, 느헤미야 비서를 몰래 불러내가지고요 맛있는 거 주면서 막 꼬드깁니다. 여기 한번 잘해보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쪽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 여러 가지들 속에서 정말 화가 나는 대로 생각하면 또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 끈이 없었겠어요. 뭐 군대 장관 좀 불러다가 싹 쓸어버리면 쓸어버릴 수 있었겠죠. 다 못 들은 척.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손 걷어붙이고 정말 어퍼컷 뭐 훅 날리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역사를 자꾸 흔들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같으면 12번도 다 했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수야 악수야 하고 대듭니다.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셔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왜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 역사를 자꾸 너 죽고 나 살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무답. 너무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다 보셨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서 그 사명을 보라보며 나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주변의 환경들이 삽시간에 싹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땅에 꺼져뜨리게 만들고 우겨싸움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사명, 의무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오히려 잡다한 문제들이 그 사명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며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에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힘을 다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혜를 다하지 않았을지라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나이고 이게 진짜 믿는 자입니다. 일일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시비 거는 것에 거기에 빠지면요 거기에만 몰두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소위 말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허다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격필로 빠지게 만들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사명과 비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새벽 예배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있는데 참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나름대로는 안타까웠어요. 새벽부터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면 얼마나 더 복될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저를 우리 교회 목회자로 삼아주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지만 그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허다한 교회가 이 미국 안에만 3,000개의 한인교회가 있지만 하필이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주신 분도 있어요.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접지 마세요. 같이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내 배우자가, 때로는 내 자녀가, 부모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분명히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믿음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에 우리를 허다하게 몰려드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를 약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걸 붙들고 가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사명 붙들고 왔을 때 모두에게 성공을 준 것처럼 바로 여러분 어깨에 이러한 사명, 이러한 비전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상대방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혹은 내 나라에게 내 속한 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몸을 던져 유대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받을까를 놓고 엄마 아빠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녀는 장성한 이후에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효도해야 할까, 어떻게 내 부모를 섬겨야 할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태도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까지 사람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를 연구하고 살았다면 그것을 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기여할까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나라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를 생각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어느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것이 이 미국의 패트리어티즘, 애국심의 모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느 한 개인에게 무엇을 얻을까를 놓고 하다보면 사람이요 인격이 망가집니다. 외롭고 슬퍼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했을 때 그는 뛰고 기뻐했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만을 위했다라면 자기 성경에 기록도 안 된 그런 사라진 인생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내놓기도 정말 부끄러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심판받았지요. 포로지요. 히브리나 놀림받죠. 이런 쓸데없는 정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유대인이지만 끌어안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내가 유익이 없다라고 버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생각한 것은 금식하며 끌어안으며 마치 자기 죄처럼 이들이 고통을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의 모두를 위한 그 마음을 통해서 유대민족은 회복되고 모두의 성공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지켜나가십시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현재 그 가정 여러분 지켜나가십시오.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 나만을 위하지 마십시오. 그 사업터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커스터머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국민족 생각해보면 자랑거리도 있지만 못난 것도 많아요. 천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뜨거워졌어요. 오늘날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러면서 싸웁니다.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독도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어떻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본과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일본이 덤비지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갖고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똑하고 내놓기 약간 찝찝한 부분도 없잖아. 사실 있어요. 하지만 왜 우리를 한국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과거에 이 2400년 전에 유대인들보다 한국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훨씬 좋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 나쁜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민족으로서 그 민족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학 박사과정을 여기서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을 봐요. 거기 보면 정말 천민 출신들도 있고요. 왕족 출신도 옵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 그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왔다는 사실. 여기 얼마든지 자기들이 또 길이 있는데 참 그 존경스럽다. 여러분의 교회가 수많은 수천 개의 한인 교회들과 비교할 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지면 내 가정에 부족한 것, 내 배우자에 부족한 것, 내 자녀의 부모에 부족한 것, 내 사업도 내 직장에 부족한 것, 내 민족에 부족한 것, 내 교회에 부족한 것, 내 주변에 부족한 것을 계속 가리키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면 두 손가락은 그것을 가리키는지 몰라도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워서 얼굴에 침 뱉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있다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못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과 내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마음을 쓸 시간이 있다면 그런 정력이 있다면 오늘 내게 속한 가족과 직업과 사업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심할 시간이 있거든 뭐하라? 기도하라. 네가 근심한다고 하룻밤 사이에 한 자의 키가 클 수 있겠더냐? 전 룻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진 이삭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일찍이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왜 이런 거렁뱅이 생활을 하냐,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이야 모압에서 유대로 와가 이 무슨 고생이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부자요 신앙이 있는 그런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당신 왜 그래? 우리는 왜 이래? 왜 옆집만 못한 거야? 왜 옆집 아저씨만 당신은 못한 거야? 백날 해봐 옆집 아저씨는 됩니까? 안 되죠. 왜 당신은 옆집 아줌마처럼 못한 거야? 암만 해봐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문지기 자리면 문지기 자리, 기둥의 자리면 기둥의 자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손으로 나를 계속 못났다고 취업하고 보세요. 똑똑해집니까? 똑똑해지든가요? 혹만 나요. 머리만 더 나빠져요. 의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거울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자기장에 그렇게 얘기하네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어.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자기를 쓰다듬어주세요. 자, 옆에 사람,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남의 부인 붙잡고 그러지 말고요. 옆에 자기 부인 붙잡고. 호박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주니까 발등만큼 큰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호박아 했더니 조망만하게 자라더라잖아요. 같은 씨에서 난 호박도. 없는 것 같고 없다고 하고 못난 것 같고 못 나간다 하면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유대민족 보고 느헤미야가 이 죄인들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나 때문입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에 성공한 것을, 모두가 성공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민족과 또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유다 작은 마을 마구간 마을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전 세계 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하나님 배반하고 심판받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지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성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줄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업과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다한 유혹과 미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갔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대의 성공이 온 것처럼 또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하여 열등감에 또한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큰 성공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할 일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력도 얻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여 주시고 불굴의 정신도 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두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